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스라엘의 헛된 노력을 참을 수 없으셨더라. 사사기는 큰 사사 여섯 명과 작은 사사 여섯 명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도와드리면은 큰 사사 여섯 명은 온니엘과 에훗, 드보라와 기드온, 그리고 입다와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큰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봅니다. 입다 이야기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입다가 요단 동편 길르앗의 장관이 된 이야기, 암몬과 싸운 이야기, 또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자신의 무남 동료를 죽게 한 이야기, 전쟁이 끝나고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온 에브라임 백성을 대량 학살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흥미진진한 색깔이 다채로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기억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사 이야기의 후렴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차별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종종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진리를 다시 깨닫고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것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후에 모든 주요 사사 이야기에 나오는 후렴입니다.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이야기 모두가 이 후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외적을 물리친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몇십 년을 가지 못하고 늘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틈만 나면은 줄기차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사기 기자가 모든 사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후렴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보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의 구체적인 예의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일곱 신을 섬긴 것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입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악은 이전에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완벽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본문을 보시면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알은 물론 가나안 족속의 신전에서 가장 으뜸 가는 신 엘 신의 아들입니다. 엘 신이 있고 엘 신의 아들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폭풍구름 병거를 타고 다니고 번개창을 휘두르고 다니고 천둥 목소리를 가진 신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땅에 생명의 비를 주고 가축과 인간의 태를 열어주는 다산의 신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에 그리고 사람과 가축 노동력이 치명적으로 중요했기에 나라마다 바알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바알을 섬겼다 하지 않고 바알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배우자입니다. 전쟁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스다롯들을 섬겼다 복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엘신의 배우자인 아세라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아세라 목상 잘 압니다. 엘신과 바알신의 배우자들을 전부 포함해서 아스다롯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겼던 다양한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부류의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은 북쪽 아람의 신들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아람에서 림몬신 섬긴 것을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북서쪽 지중 해변의 시돈의 신들도 섬겼다고 합니다. 시돈은 그 베니키아, 피니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중심지인데 가나안 신들과 비슷합니다. 동남쪽에 모압의 신들도 섬겼다고 합니다. 모압신은 대표적으로 금호 쓰시는 것 우리가 압니다. 동북쪽 암몬 자손의 신들도 섬겼다. 몰렉이라 그러기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는 신을 섬겼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다시 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다곤신이 등장하고 바알세불이 등장합니다. 전체를 종합하면 주변 민족들의 일곱 신을 섬겼다. 일곱이라는 건 완벽한 숫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다 섬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만을 섬기고 주변 민족들의 신은 일체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주변 민족들의 신은 모두 섬기고 여호와는 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회복 불가능한 바닥을 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민족들을 이거를 유대인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거꾸로 유대인들이 100% 가나안화 되었다, 동화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족속의 손에 넘기셨다, 붙이셨다 하는 표현, 이건 모든 주요 사사 이야기에서 또 등장하는 후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이야기에 등장하는 후렴이 네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후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외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넘기십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을 보면은 전형적인 후렴과 좀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 첫째,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 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파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곱 크고 작은 사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온니엘 이야기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어떤 외적의 손에 넘기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파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파셨다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 여기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합니다. 팔다라는 표현은 소와 노예와 같이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취급하는 것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형제를 노예로서 팔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원수들에게 팔아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판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버리기 때문에 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진노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한 나라에 넘기셨는데 파셨는데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두 나라에 파셨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 6, 7절 말씀은 입다 이야기와 그 다음 이어지는 삼손 이야기 모두의 서론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 팔지 않으시고 두 나라에 파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입다 때에는 동쪽에 있는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 삼손 때에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두 사건 또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양쪽에 원수를 붙이셔갖고 옆구리를 계속 괴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사사 이야기는 입다 삼손 이야기로 대단원이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입다 이야기는 사사 이야기 전체의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암몬 자손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 쳤으며라고 우리말로 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두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원어에 충실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박살내고 으깼다라고 번역합니다. Shattered and crushed라고 박살내고 으깼다. 지금까지 없던 표현입니다.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편 예전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 길르앗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부수고 으깼다는 얘기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18년 동안 학대했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그리고 암몬 자손은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도 쳤으므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고 합니다. 암몬 자손은 요단강 동편에 갓 지파를 억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지파들도 쳤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두 지파 가운데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몬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진하면은 제일 처음 만나는 지파의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베냐민 지파의 땅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땅도 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한 괴로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사사들의 출생지가 활동했던 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친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분을 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합니다. 보통 한 부족, 두 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지파, 물론 갓지파뿐만 아니라 갓지파 밑에 있는 루벤지파, 그 위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일로 넘어와서 세지파를 괴롭게 했다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괴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외적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의 극치가 여기 지금 입다 이야기의 배경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든 주요 사사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후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후렴은 다른 일반적인 후렴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고백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건성으로 읽으시면은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짓고 넘어갑니다. 사사기 많은 분들 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괴롭게 하셨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했다. 자신의 죄 용서해달라 그러고 실제로 주님 앞에 돌이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다.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빌었다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쭉 없었습니다. 그저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최소한의 입술의 고백만큼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죄했는지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의 다신의 다산의 신들, 비옥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모든 주요 사사 이야기에서 나오는 네 번째 후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일으키신다. 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온니엘이라. 그 다음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에훗이라. 이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네 번째 후렴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오경에 있는 그 역사를 다 기억하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출애굽했을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 그 다음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그 요단강 동편 땅에 왔을 때 헤스본의 시혼 왕과 바산의 옥 왕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그 다음 암몬 자손들로부터 구원했다. 사사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했다. 사사 삼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시돈 사람들로부터, 그에게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의 시돈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리고 아말렉과 마온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셨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너희가 부르짖었을 때 일곱 민족들로부터 다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하시는 겁니다. 후렴은 다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구원의 예를 하나가 아니라 셋이 아니라 일곱이나 들어주시면서 너희가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다시 구원해 주시리라 기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홀대하고 살았어도 그저 부르짖기만 하면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괴롭다고 슬프다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고 심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시작하십니다. 영어 성경 제대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yet, nevertheless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베푼 그 모든 구원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도다 합니다. 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나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했으면은 더욱더 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 나를 완전히 멸시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거부하시고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는 냉정하게 구원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냉소하시면서 빈정거리시면서 말씀합니다. 14절 두 문장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는 다른 신들을 택했으니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그 다음 말씀 도치용법, 강조용법입니다. 그들에게 하고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택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신들에게 부르짖을 것이지 왜 지금 갑자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와서 왜 부르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보셨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열 번이나 멸시를 한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황급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5절 말씀 세 문장 속사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단지 제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만 주시옵소서 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패수진을 치는 거예요. 모든 처벌이든지 달게 받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우리를 구원만 해달라고 광고합니다. 오늘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입으로 고백한 것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다른 헌신의 표현을 했다는 말일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속죄제를 드리고 헌신을 약속하는 번제를 드렸다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노력을 보였으면은 하나님도 노를 누그러뜨리시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곤고라고 번역한 표현, 곤고, 원어 표현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고난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력과 수고, 노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들은 전자로 해석합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를 이스라엘의 비참함, 고통을 더 이상 참고 보실 수 없었더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대단히 슬퍼하셨더라. 아니면은 조금 더 의역을 해서 그것을 보시고 노를 누그러뜨리셨더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회개하셨더라. 자신 치리하셨던 것을 크게 회개하셨더라.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결론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다 은혜를 받고 찬송가 410장을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6절 후반부의 올바른 번역인가, 이 결론이 오늘 말씀의 올바른 이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카멘테리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소수 학자들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16절 후반부의 말씀의 원어 의미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말로 마음에 근심하셨더라고 번역한 표현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면은 그 원어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참으실 수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좌절할 정도로 분노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수고를 참으실 수 없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와서 앞에서 하는 짓이, 하는 말과 하는 짓, 그걸 참을 수가 없었다. 왜? 헛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거는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 읽어보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관영하자 이제는 여호와도 섬기면서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한둘 같이 섬기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완전히 버리고 수많은 이방신들만을 섬기자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셨다. 정말 진노하셨다.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가 아니라 두 나라를 일으키셔서 양쪽에서 괴롭게 하시는데 그저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으깨셨다고 말씀. 엄청나게 강한 표현입니다. 엄청난 강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던 대로 식순에 따라서 부르짖었지만은 이번에는 특별히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주께 범죄하였다 하고 고백까지 했지만은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스라엘의 배은 망독하심 이거를 꾸짖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일곱 번이나 이방 민족들로부터 완벽하게 구원을 했는데 너희는 일곱 다른 신들을 완벽하게 모두 섬김으로써 그 담내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못 들었나 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 또다시 주님께 아뢰고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오십소서 통사정을 하고 심지어는 이방신들을 자신들로부터 제거하고 여호와를 예배했지만은 주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헛된 거짓 노력 오히려 참을 수가 없으신 것 화가 나신 거예요. 왜? 그들이 처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기에 본능적으로 부르짖은 것이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월이 가면서 성경도 잘못 번역된 것들 다 우리가 고치면서 갑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어서 고칠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더 좋은 번역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언어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잘못 번역했던 것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부르짖다, 구약에서 부르짖다 하는 표현, 구약의 60군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가 자세하게 잘 밝혔어요. 그걸 보니까 거기 모든 용법이 회개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회개했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몇 개가 있지만 그것도 그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부르짖었다는 단어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붙어 있는 다른 수식하는 표현 때문에 그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고 이게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는 거 이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도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회개하고 실제로 용서를 구하고 고침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한 직후에 단지 제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주님께서 빤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 명시하신 대로 그들을 계속 외적의 손에 붙여놓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 그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매너리즘으로 배운 표현들을 떠들어댄 것 뿐이에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 아주 분명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나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방공호 신앙은 통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방공호 신앙, 적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 그때 숨는 신앙, 예수님을 주님을 그 정도로 알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만 주님에게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신앙, 이거 안 통한다. 이거 아홉 번째까지는 통할지 모르지만 열한 번째까지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 통한다. 여기 13절 말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자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일곱 번도 아니고 열 번이나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을 했는데 그런데도 나를 멸시한 자들은 내가 말한 거 껐덕껐덕하지만은 듣지 않은 자들은 그런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단 한 명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실제로 주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내 은혜를 정말 받았거든 앞으로는 이렇게 살라 하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신들 일체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두 명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건 참 예외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기에 제발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들어와서 헛소리를 퍽퍽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지복 천년의 삶을 사는데 그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들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께서 다 흩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싹쓸이를 다 하시고 여덟 명밖에 살려놓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다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롯과 롯의 두 딸만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3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도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정시대로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없이 선지자 보내서 얘기해도 듣지 않으기에 다 죽게 하시고 멸망되게 하시고 유배되어 가게 하신 거예요. 남유다는 보고 배우라고 했는데 남유다도 또 그 짓 해갖고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성전까지 다 멸하시고 유배되어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성전이 수치당하게 하시고 로마 제국에서 AD 70년에는 성전 콩가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알지를 않습니다. 내가 자가복음으로 쓴 하나님 그것만 잡고 매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감사해 하신다. 주일 교회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감사해 하신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늘 받아주신다. 아무리 죄에 물든 삶을 계속 지어도 용서하신다. 그리고 식순에 따라서 우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저 고백만 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그저 우리 죄 졌습니다 고백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신들입니다. 명예의 신, 권세의 신, 부의 신, 즐거움의 신, 자식들의 신 이런 것들 음란하게 섬기다가 주님은 다 제껴놓고 그것 열심히 추구하다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식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철퇴를 놓으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주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이 백성 내가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열 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결단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앞에 나왔던 다른 사사기 말씀과 다르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렴들이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행한 악의 정도가 이거 정도 차이가 아니라 천지 차이로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안식일이 되면 주님 전에 가서 신흉이라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날에는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도 섬기고 둘도 섬기고 셋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전혀 돌아보지를 않고 완전히 이방신들만을 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그러한 일반화된 원칙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16절 후반부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 연속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어도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거부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4대 후에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의 족속들 악한 족속이지만 이들의 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들은 어차피 다 싸그리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시면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셨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악이 너무나 관영했기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변 모든 민족들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악을 계속 행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고질적인 악을 다시 또다시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늘 이전과 같은 수준의 악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횟수를 되풀이할수록 계속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담한 때를 맞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가 여기서 그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그 전까지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죄는 한 번 들어오면은 발판을 마련하면은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한 우상을 섬기면은 반드시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 신을 음란히 섬기는 사람이 교회 리더 하나가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교회 차원에서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는 그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안수집사가 하나밖에 없어도 장로가 하나도 없어도 숫자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그런 구체적인 증거와 열매가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들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전에 나오면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거 참 잘합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합니다. 근데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는데 그렇다고 마음 중심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중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과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우리의 감정만을 터치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까지 다 움직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다 수반합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이지 슬프기 때문이지 그 회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후회와 회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후회는 자신의 행위의 결말에 대한 remorse를 가리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이거를 다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것, 이거를 고백하고 고침을 받는 겁니다. 진짜 회개라면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섬기던 바알 신들로부터 돌이켜서 180도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 데려다 놓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법도가 무엇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계명을 딱 두 개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경고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시면서 귀신들도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떠는 거 교회 와서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고 광활해서 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왔기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많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종일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신 자들 아무리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로 쳐지고 뭐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곧이어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 이루시지만 우리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니 안 하시느니 주제넘게 하나님에 대해서 참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잘하면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 딴 거 아닙니다. 세상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3000년 전 현실이나 2000년 전 예수님 때 현실이나 지금 현실이나 똑같습니다. 주일날이면 주님 전에 와서 꽃떡 가면서 주님을 예배하지만은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신을 음란히 섬기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심지어는 세상신이 해주지 못한 거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제발 학위 좀 하게 해달라. 제발 잡 좀 달라. 제발 아들 좀 달라. 제발 아들이 뭐 하게 해달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신을 교회에 와서 찾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하시지만 계속 인내하시지만 주님께서 한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열 번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때 그 다음에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 너희들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이 그 여러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땅에 있었을 때 믿던 신이든지 아니면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하수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든지 어느 신이든지 그것이 좋게 보이거든 그걸 믿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신을 열심히 섬기시는데 그게 좋게 보이거든 그것만 냅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까지 오셔갖고 양다리를 걸치고 사느라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임을 당하셨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다시 담대하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모두 그러한 고백을 다시 하고 앞으로 평생 동안 그러한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모든 노력 예배드리고 전하고 섬기는 모든 노력 낭비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잠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